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 말씀 짧으니까요.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우리 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 살펴보고 있고요. 우리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 가운데 이제 시작되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천국의 축복, 예수님 특별히 재림 때에 누리게 될그 영화에 이르러 누리게 될 천국의 축복을 너무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현실로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현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현실을 붙들고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깨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이제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믿음으로 보는 현실이 없으면 어디만 바라보며 살까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깨어 기다리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하세요.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거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릴 천국의 현실을, 그 복된 현실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붙들고 누리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때의 천국이 기다려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 축복을 알려주실 때에 정말 우리의 현실로 여러분이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이 현실을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죠. 천국의 복된 현실을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에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달마다 새 실과를 맺는 생명나무의 현실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무엇을 알려주는가를 이제 3절에서 5절에서 풀어주시는 걸로 볼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생명수의 강은 성령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오시는 성령님의 부으심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되어, 즉 소생되어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된 우리 성도들이 이제 마침내 천국에서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나무와 생명수의 강이 보여주는 현실이라는 거죠. 영원토록 천국에 속한 왕 같은 제사장들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분한 분이 이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그 나라의 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원래 참 제사장과 참 왕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참 왕과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저와 여러분도 성령님을 부어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셔서 예수님 닮은 왕 같은 제사장들로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에서, 즉 하나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앉아 왕노릇하기까지 우리가 가장 높은 영광에 이르러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르게 된 최고의 영광과 축복의 현실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부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고 누리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비록 이 땅에서 아직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미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의의 공로로. 우리가 영적으로 천국 지성소까지 나아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예수님 같은 천국의 제사장들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함께 자기 보좌에 앉혀주세요. 그리고 천국이 너희 것이라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며 얼굴을 맞대고 보듯 가장 가까운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현실이 바로 이거죠. 이 현실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영광 중에 드러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잠깐 동안 감추어져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 완전히 이루어져 있지만 아직 드러나 있지는 않다. 그래서 그 시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시고 천국 구원을 이루어 주셨지만 아직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때는 아니고 재림 때에 드러나는. 그래서 초림과 재림의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부르죠? 교회 시대. 이 교회 시대는 아직 드러나 있지 않고 감추어진 천국의 축복과 영광을 믿음으로 누리고 증거하는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음 말씀을 주시며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더 열심히 살아라가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생명수의 강 대신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다시 살게 된 소성된 성도들에게는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복음 말씀을 통해 더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교제 나누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방편들이 있죠. 은혜의 방편이에요. 즉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는 예배에 더욱 힘쓰며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천국 축복의 현실을 더욱 믿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과 소망이 우리의 힘이 되어 이 세상에서의 어떤 현실도 다 이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긴다고 해도 끝까지 인내하다가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현실이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다거든요. 세상 잃어버리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잠시 있다 사라질 세상 것을 얻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영원히 변치 않을 천국의 영원한 축복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우리의 그 복된 현실, 천국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3절과 4절 보겠습니다. Verse 3 and 4.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예. 이제 계속해서 이 천국의 복된 현실을 알려주실 때 3절에 보시면 천국에는 뭐가 없다고 하세요? 다시 저주가 없다. No curse.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 같은 현실을 좀 다른 표현을 하세요. 천국에는 다시 바다가 없다.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바다는 죄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와 심판의 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죄인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결국은 영원한 저주를 받고 심판 아래 살아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바다가 있고 저주가 있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는 다시 저주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저주가 없다고 하세요. 천국에 속한 성도들은 더 이상 죄로 말미암아 찾아온 저주와 심판 아래 거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과 축복 아래에서만 살아갈 거라고 하세요. 지금은 어떤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에는 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다고 하셨어요. 왜? 왜 우리에게 다시 저주가 없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없을까요? 얼마나 확실한가요? 얼마나 확실할까요? 그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그 모든 저주를 가져가신 분이 있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모든 하나님의 저주, 심판, 정죄 대신 다 받으시고 다 가져가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율법의 나무 아래 달린 자는 다 저주 아래 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나무에 달리사 우리가 받아야 될 언약 저주를 대신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셨어요? 아니면 좀 남겨두셨어요? 우리가 잘못하면 다시 저주가 임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지을 죄의 저주까지도 다 가져가셨나요? 다 가져가셨어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고요. 다시 저주가 없는 천국의 삶이 성도들에게는 시작됐다고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비참한 현실을 겪던지 그것을 저주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주나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심판을 받거나 그런 현실로 임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천국에 속하여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소유한 자로 잠시 겪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겨도요. 우리 초대교회 때 교회마다 엄청난 박해 속에서 다 잃어버렸어요. 그들이 그것을 저주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비난했나요? 그렇지 않았죠. 그것조차도 천국에 속한 자기들의 복된 현실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서 이기다가 천국 영광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믿음이 약해져서 그렇게 씨름을 하기는 했겠죠. 하지만 그때마다 사도들이 또 교회가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는 심판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아서 겪는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되어 너희가 고난을 겪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복음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꼭 이 고난과 시련은 오히려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이루어주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세요. 고린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잠시 받는 고난들이 뭐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병들고 아프고 아니 죽는다고 해도 무엇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이 되게 하셨냐 하면 영원한 영광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것으로 쓰신대요.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고 결국은 거기에 이르게 하시더라. 그렇다면 이 고난조차도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다 축복이라고 하신다는 거죠. 정말 어려운 말이죠. 고난받을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축복받는다고 기뻐하기는 참 힘들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천국에 속한 백성은 누구든지 잠시 고난을 거쳐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도의 고난은 이 땅에서 드러나는 천국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천국의 축복은 세상에서 잘 되고 뭐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는 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고난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천국의 축복을 이뤄가시기 때문에 이것을 꼭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걸 거쳐가야 하지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다시 고난을 거쳐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다시 고난이나 시련도 없이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완전한 믿음에 이를 거거든요. 거기에는 눈물이나 아픔도 없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살아갈 거라고 하세요. 형제 여러분, 상상이 되지는 않지만 얼마나 복된 삶일까가 그려집니다.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고 온전히 의롭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서 완전하고 그렇지 않은 순간이 한순간도 없는 삶. 얼마나 복된 삶일까요? 이 복된 현실을 빨리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순간도 죄를 짓지 않는 때가 없기 때문에, 한순간도 죄에 오염된 생각을 하지 않는 때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안을 가져줄 것인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나 복된 삶일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죠. 죄만 없을 뿐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완전하게 닮게 되는 삶이 가져다 줄 그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와요. 왜? 곧 없어질까 봐. 그런데 천국에서 누릴 기쁨과 즐거움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날 거라고 하세요. 그때 나는 지금의 나와 분명히 다릅니다.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오면 비로소 우리의 삶이 완전한 쉼을 얻을 겁니다. 그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걸로 성경이 끝나요. 너무나 기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경의 가장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내가 곧 속히 오리라. 이 날을, 예수님의 그 음성을 기쁘게 간절한 열망으로 기다리며 듣는 자들에게는 어떤 응답일까요?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날이 기다려지지 않으면 예수님 오시는 게 왜 기쁠까요? 22장 3절 뒷부분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3절 뒷부분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또 천국을 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 종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습니다. 여기서 종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보여지죠.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고 천국 가운데 있다는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내용입니다. 왜?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하나님 보좌를 두신 곳이 지성소였고 그 지성소를 성소가 감싸고 있고 성전이 감싸고 있고 예루살렘 성이 감싸고 있고 그 다음에 전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감싸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마다 그 감싸고 있는 것들이 담과 문으로 다 막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리로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도 차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성전 안에는 사실은 제사장들밖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 뜰에 남자들이 들어오고 여자들과 이방인들이 거하는 뜰이 있었고 다 담으로 막혀 있어서 가까이 나오는 것에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직 제일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는. 나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제 우리 바뀐 천국에서의 현실은 무엇이냐? 천국 자체가 큰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그 자체가 큰 성전이 되어 있고 그 성전 안에 따로 담과 벽의 구별이 없이 다 지성소의 현실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모든 천국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의 큰 지성소가 되어 있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 누구도 차별 없이, 뭐 목사든지 뭐 장로님, 이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으로 직접 나아가 가장 가까운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이 복된 현실도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몸이 찢어지실 때 모든 담들을 허무시는 거예요. 모든 장벽들을 무너뜨리시고요.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까지도 다 찢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막혀 있는 담들, 벽들, 휘장들이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옷 입어서 예수님과 같은 천국 제사장들이 된 모든 성도들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어떤 차별도 없이 담대히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 나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그 보좌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야 했던 저희가 어디까지 나아가 교제를 나누게 해주셨는가. 이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교제 나누는 자들이고요.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를 거쳐서 멀리 가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뭐 100일 동안, 1000일 동안 찾고 구하고 기도해야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아버지 하면 바로 저희 앞에서 왜내 아들아 하고 부르십니다. 우리 앞에, 우리 곁에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가 늘 우리 앞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실, 기도의 현실이 다 이런 거라는 거죠. 성찬의 현실도 마찬가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속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 탄식해도 아버지가 들으세요.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지금 이 땅에서 이 천국의 현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천국 제사장들로 섬기며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리는 복된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4절에 계시록 2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 가장 복된 현실입니다. 그의 얼굴을 볼 때. They'll see his face. 이 구절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번 주일에 좀 설교 말씀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가장 우리가 누리는 큰 축복은 그 얼굴을 얼굴을 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마치 얼굴을 맞대고 보듯 가장 가까운, 더 이상 가까울 수 없는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과 영원토록 나누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 관계와 교제의 그 완성을 현실을 얼굴을 본다는 걸로 보여주고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최고의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얼굴을 보며 나누는 교제가 우리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죠. 그것도 늘 새롭게 끊임없이 넘치도록 이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뒷부분에 보면 4절 뒷부분에 그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성도들의 이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 천국 제사장의 현실과 닮아 있어요. 현실과 닮아 있다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의 현실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의 현실을 보면 제사장이 입은 예복에 머리에 쓰는 관이 있었어요. 그 머리에 쓰는 관에 뭐가 새겨져 있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제사장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마에 이름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지파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게 해주신 거죠. 그 현실이 천국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완전히 이루어져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이름을 거기 두십니다. 자기 이름을 새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즉 자기의 소유된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로, 자기 신부로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자기 품 안에 두시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으시는 그 현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 땅에서는 그 이름을 새기고도 그 죄로 사단에게 빼앗기셨거든요. 그러나 다시 찾으시죠. 그런데 천국에서는 다시는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바로 이 천국의 복된 현실을 이루어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려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결코 빼앗기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우리가 더블 컨퍼메이션이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한마디만 하셔도 돼요. 아버지 손에서 아무도 빼앗기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 반복하십니다. 내 손에서도 빼앗을 자가 없어. 얼마나 확실하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버지 손에서 아니 내 손에서도 너희를 하나를 절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정말 놀라운 사랑의 말씀이죠.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을 주나요?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염려가 되잖아요. 우리 죽을 때의 모습은 어떠할지. 그러나 맡기는 거예요. 왜? 우리를 빼앗기지 않으신다 그랬거든요. 한 번 인친 자는 절대 빼앗기지 않고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지금도 삼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인침을 받았고 우리도 그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 예수님의 품 안에서 쉼을 얻으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무엇도 우리 로마서 8장에 말씀하죠. 그 무엇도 사망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쳐지기 못하게 할 것이다.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마음을 두시고 또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 우리가 누릴 축복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두 가지 현실이 보여지는데요. 2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 되어 비추시는 현실은 우리가 21장에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21장 23절에서 25절에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둠이 없다고 하시고요. 다시 밤이 없다고 하십니다. 참 빛 대신 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비치시기 때문에. 빛의 영역에서만 살아가지 어둠의 영역은 전혀 없다는 거죠. 계시록 21장에서는 천국을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등이 되어 비추시는 곳으로 알려주세요. 그런데 이 천국에 빛만 가득한, 그죠? 그러니까 선한 것, 죄의 어둠은 요만큼도 들어올 수 없는 이 천국의 그빛 대신 현실이 사실 성령님의 부으심을 받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다시 살게 된 천국 백성들 안에서도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천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의 삶도 다시는 어둠이 요만큼도 없이 예수님의 빛이 완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우리 영혼의 깊은 곳까지 비추실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모든 어둠이 물러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 예수님의 빛으로만 가득 차고 그 빛을 반영하는 빛으로만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것이 알려주는 구체적인 현실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는 어둠이 없고 완전한 빛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와 무지의 어둠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완전해질 거라는 거죠.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알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완전히 닮게 되는 그 현실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어느 한 부분도 그 영광의 빛을 반영하지 않는 부분은 없게 되는 하나님을 완전히 드러내고 예수님을 완전히 드러내는 빛으로 살아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 이사야서에 보면 장차 임할 그 메시아 왕국, 즉 천국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천국에서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즉 아까도 우리 그 계시록에 보면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생수의 강이 천국 온 땅을 이제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그 땅에 충만한 현실로 천국의 현실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현실이 이미 저와 여러분 삶에서도 시작됐다는 거죠. 왜? 생수의 강이 우리를 적시고 계세요. 성령님이 부어지셨고 예수님을 아는 복음의 빛이 우리 안에 우리의 어둠을 비추기 시작하셨습니다. 믿음이죠.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더욱 알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빛을 비추며 예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고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이렇게 알려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그 빛을, 예수님의 얼굴 빛을 뭐라고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고도 연결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게 벌써 예수님이 비추고 계시다는 거예요. 빛으로. 그래서 어둠에서 죽어가고 빛의 잔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구하는 거죠. 주님,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계속해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빛이 비추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더욱 어두운 죄에서 죽어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고 사랑하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기도일까요? 아닐까요? 이루어집니다. 왜? 계시록에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잖아요. 다시는 어둠이 없이 빛으로 살아갈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지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예수님을 비춰주시는 말씀의 빛으로 나와야 하고요. 말씀으로 더욱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 어둠을 이길 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2장 5절 뒷부분에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현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왕노릇 하는 것. 왕노릇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아서 하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한 보좌에, 예수님을 앉혀주신 보좌에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앉혀주시고 함께 다스리게 하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어느 정도의 영광에까지 이르러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그 영광까지 부르세요. 어느 정도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까지 낮아지셨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이르러 계신 그 영광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어디에까지 낮아져야 했던 자죠?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곳에서 우리가 이르러야 했던 낮아짐을 볼 수 있죠. 지옥 심판의 자리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데리고 천국 영광의 자리, 하나님 보좌에까지 높여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의 영광과 높아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를 꼭 발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이 세상에서 낮아지고 높아지는 모든 현실들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높아지는 것을 구하며 교만하게 살아가는 삶도 내가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했다는 자인가를 깨달으면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우리를 천국의 영광으로 높여지게 해주신 것을 깨달으면서 겸손히 다시 돌아보게 하시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낮아지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그 견디기 힘든 고통도 내가 어느 정도로 낮아져야 했던 자였는데 어느 정도로 높아주셨는가를 바라보며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에 따라 세상에 높아지고 낮아지는 현실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높여주거나 낮추는 것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없고요.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미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들입니다. 천국 보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앉아 다스리고 있는 가장 존귀한 분들. 이것을 믿음으로 꼭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된 복된 천국의 현실이 이러하다고 하십니다. 예수님 닮은 왕같은 제사장이 된 현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이 이루신 영광에까지 이르게 하신 것, 하나님 아들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참 아들 대신 예수님이 누리시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랑과 교제에 우리가 참여되고 온전히 아버지를 닮은 예수님의 성품에까지 우리가 참여되고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천국의 기업과 아들과 영광과 특권에까지 우리가 온전히 참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한마디로 하면 딱 요약이 돼요. 천국의 축복, 기독교의 축복, 구원의 축복, 우리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에요. 생수의 강 대신 성령님이 부으시는 것, 생명나무 열매까지 먹게 된 그 축복이 뭐냐? 결국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영광이 보이고 우리가 누릴 천국 축복의 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왜 성경을 예수님이라고 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걸로 우리의 삶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가라고 하십니다. 왜? 거기에서 믿음이 나오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거기에서 소망이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잠깐 동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된 천국의 축복이 감추어져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영광 중에 드러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자기 보좌에 앉혀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선포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하나 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실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은 그 면류관을 다시 주님께 돌려드리며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날을 기다리시며 더욱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섬기시는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계시록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놀라운 측량할 수 없는 축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더욱 우리의 죄인됨과 또 우리의 소망 없는 이 죄악된 현실을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은혜만을 굳게 붙들고 더욱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믿음으로 누리고 있지만 예수님 다시 오신 날 드러나게 될 이 천국 영광의 현실을 더욱 기다리게 해주시고 그날까지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회를 세우며 또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는 삶으로 다시 오실 우리의 신랑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금요성경 공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일에 또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